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19절 한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닻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음성,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38번째 시간으로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바꾸겠습니다. 아, 이 소망은 혼의 닻과 같아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 소망은 혼의 닻과 같아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좀 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초자연적으로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 허물로 바치라는 그 부분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조금 이제 알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직접 하기 전까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시는가?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는데 왜 이것을 직접 끝까지 이렇게 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이 사랑이라는 게 뭔지, 이 사랑의 진정성을 어떻게 이제 이 인격을 가진 피조물들이 표현할 수 있는지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군가에게 자신의 사랑을 사랑의 진정성을 보이는 그 방법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사랑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게 정말 가장 높은 단계의 고난이도의 이제 입증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경험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대표인 아브라함에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경험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모든 피조물들, 천사들과 스랍들과 그룹들과 모든 영적인 존재, 마귀를 포함한 그 모든 존재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이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제 거의 죽이는 단계까지 함으로써 그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의 진정성을 이제 입증했을 때 하나님은 보다 더그근본적이고더큰이제목적을가지고그것을하신것이었는데예그게뭐냐면하나님이그일을직접하실것이었기때문이었습니다그래서나중에이제시간이됐을때때가찼을때에하나님께서자신의아들예수그리스도사실은자신이시죠하나님자신이신그분이사람의형체로오셔서그래서그하나님의아들을하나님께서내어주시는그러한모습으로사람에대한하나님의사랑의진정성아담에대한하나님의그사랑그것이어떤것인지를이제확증해서보여주시는이제그러한목적을가지고계셨습니다그래서하나님께서이제그아브라함이실제로하나님의명령에따라서그일을했을때하나님마음이얼마나기쁘고좋은것인지를그것을이제보여주시는게뭐였냐면내가반드시내게복을주고복을주며너를번성하게하고번성하게하리라이말씀을그냥하셔도되는데이렇게반복적인말씀을하시면서맹세로하셨다이제그렇게말씀을하고있는것입니다극한의고통을통과하면서도그어떤사랑의진정성을입증하고그지조를지키는그러한사람에게하나님께서결과적으로굉장히큰보상을주신다는그것의예는우리가또욥을통해서도알수있습니다하나님그런분이에요그래서이제우리가지난시간에는조금다루지못했지만조금만첨언하자면이렇습니다자아브라함쪽에서하나님께대한그사랑이얼마나정말분명한것인지를보여드렸을때하나님이어떻게하셨냐면맹세하면서까지내가너에게복을주리라이렇게그러니까그어떤그관계의확고함이것을하나님께서이렇게이제맹세하면서복을 주는그걸이제영어로는 bless 예요복을주는그러한방식으로하나님보여주셨단말이에요여기서우리가한가지생각해야하는것은자그럼이제반대로생각해보자는거죠인간도하나님에대해서하나님저에 대한그하나님의사랑의진정성을입증해보세요하고요구했을때하나님께서하나님의아들을내어주시면서죽이시면서그렇게보여주셨단말이에요자그러면이제인간이뭘해야될까요그럼인간이뭘해야될까요하나님은어떻게하셨다고요맹세로서약속하시면서내가너에게복주겠다이렇게약속을하셨다그랬잖아요바로그것입니다그러니까저와여러분사람이해야하는부분도그것이에요그래서하나님께서제시해주신그모범답안에따라서우리도그렇게하나님께반응해야하는것입니다그러면우리가이제하나님께그러면하나님이그렇게나에게보여주셨으니저도하나님에게복을주겠습니다내가맹세합니다복을주겠습니다이렇게해야되는거란말입니다이해가되시나요그런거예요자시편103편을한번보시죠시편103편조금이상하게들리실수있지만이게맞는거예요시편103편1절2절에보시면이게다윗의시거든요하나님의마음에합하다고하셨던그다윗이뭐라고얘기하냐면오내혼아주를찬송하라내속에있는모든것들아그분의거룩한이름을찬송하라이렇게하잖아요자여기에지금찬송하라이렇게이제번역이되어있으니까우리가잘눈치를못채는데영어로보시면거기가 bless 예요 bless the Lord 이렇게되어있습니다 Oh my soul and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이렇게되어있습니다 bless 한다는거예요이다윗이하나님을 bless 한다는거예요아까하나님께서아브라함을 bless 하셨잖아요다윗이지금하나님을 bless 한다는거예요시편145편1절도똑같습니다오왕이신나의하나님이요이거다윗의시예요이것도내가주를높이고영원무궁토록주의이름을찬송하리이다이렇게했는데여기도영어에보시면똑같아요 I will bless thy name 이렇게되어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블레스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정서상 제가 하나님을 복 줍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찬송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블레스라는 단어에 찬송하다는 이제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원래 이 단어에 그 의미에 뭐가 있냐면 좋은 것을 나의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블레스라는 단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었고 이게 상황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을 때에 우리로서 하나님께 해드려야 하는 것도 뭐냐? 그것도 블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좋은 것을 제가 하나님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전부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는 것에 대한 어떤 모형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았을 때에 어떤 반응을 취해야 되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에게 제시를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 생활할 때 막 불안하고 두렵고 안절부절 못하고 내가 이것을 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나 뭐 내가 아들의 지위를 잃으면 어떡하나 뭐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불안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안위 확신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그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군가 하면 구약 시대로 치면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사람들, 고의가 아닌 채 살인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도피할 수 있도록 도피도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섯 개의 그 도피도시를 주셨는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보면 도피도시 안으로 도피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그 도피도시가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으로 도피한 사람들은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그래서 이 확고한 안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맹세를 믿는 그 가운데 안위 속에서 확고한 안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볼 말씀이 이제 여기에 연속선상에 있는데 그 확고한 안위를 위해서 언급된 게 이제 지난 시간에 본 도피도시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보는 것은 뭐냐 이제 혼의 닷과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혼의 닷.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혼의 닷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확고한 안위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는 그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혼의 닷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먼저는 도피도시, 그 다음에는 이제 혼의 닷. 왜 혼의 닷을 언급하신 거냐? 이것은 소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데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이 혼의 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닷이라는 게 어디에 필요한 도구인가요? 그것은 비행기인가요? 예, 배에 필요한 것입니다. 증기기관이나 어떤 엔진, 이러한 어떤 동력장치가 개발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배를 만들 때 그 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닻이 있어야 되고, 닻은 여기죠. 닻이 있어야 되고, 돛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다 있어야 이제 물론 닻이나 도 아니 도치나 이 노 중에서는 뭐 하나만 있어도 되긴 되죠. 그러나 최소한 세 개는 있어야 이제 배에 구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라는 것은 이제 노를 젓는 거, 요거는 이제 추진 수단이죠. 사람이 물을 젓는 도구입니다. 돛은 뭐냐? 이것도 추진 수단이에요.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가거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키는 뭐냐? 이것은 전적으로 방향 제어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배 진행 방향을 조정하고 닻이라는 거, 앵커라는 거, 닻이라는 게 이게 이제 고정 수단입니다. 정박 수단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위치에 이제 배를 고정시키는 그러한 장치였습니다. 참고로 노아의 방주라고 얘기할 때이 노아의 방주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돛도 없고 닻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고 그냥 하나의 박스 같은 거예요. 상자 같은 거예요. 그것이 아크,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그림을 그려놓을 때 배처럼 그려놓는 것,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사람의 힘으로 그전 지구를 덮은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기 때문에 노아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배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하나도 없는 그냥 박스 형태로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갈대상자로 이렇게 엮어서 나일강에 띄울 때 똑같습니다. 그게 방주예요. 네. 갓난아기가 무슨 뭘 조종하고 뭐할게 없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게 방주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배의 경우는 좀 달라서 이렇게 뭔가 항해 도구들이 다 필요한데 뭐 이런 것들 외에도 나침반도 필요하고 또 이제 지도도 필요하죠. 해도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 인생을 마치 그 대양을 항해하는 것으로 묘사한 듯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보시죠. 시편 107편 23절부터 한번 보시면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로 바다에 내려가는 자들과 큰 물에서 사업을 하는 자들, 곧 이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기품 속에 있는 그분의 이적들을 보나니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심에 그것이 자기의 파도들을 높이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음들로 내려가나니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의 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을 그들의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폭풍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그것의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는도다.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 자기들이 원하는 항구, 그 30절의 표현대로 그들이 원하는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이 뭘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폭풍과 파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생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음들 속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집채만한 파도를 만나면 배가 그렇게 되겠죠?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기품 속에 있는 그분의 이적들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폭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파도들이 조용해질 때 인생이 즐거워하게 되고 마침내는 인생이 원하는 항구에 도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인생을 원하는 항구로 가기 위해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로 설정한다면, 그러면 그 인생에는 말씀드렸듯이 노도 있어야 되고 돛도 있어야 되고 키도 있어야 되고 닷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침판도 있어야 되고 해도 지도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시편 107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배처럼 자기가 자기 길을 개척해서 자기가 원하는 항구에 도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방주, 거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셨을 때 혼의 닻이라는 표현이 이제 있는데, 이 닻은 뭡니까? 앵커. 이 닻은 배가 이리저리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배가 오히려 움직이지 않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움직이지 않게,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않게 붙잡아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디에 이 배가, 성도라는 이 배가, 우리 혼이 지금 배라고 묘사하시는 건데, 뭐에 도대체 이렇게 이리저리 떠달려 다니고 밀려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소망이 없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이제 18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6장 18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자, 피난처 얘기도 소망과 관련해서 나온 얘기였어요. 예. 다시 한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그러니까 앞절에서 언급했던 그 소망이에요. 우리 앞에 놓인 소망, 그거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닻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혼이, 우리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이제 배라고 했을 때에 이 배가 떠밀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을 잃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밀려가지 않기 위해서 소망의 닻을 우리가 내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 뭐에 대한 소망일까요? 그것은 그 앞쪽에서 쭉 나온 문맥상으로 볼 때 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 나온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며 뭐 한 그 맹세로서 하신 그 약속, 그것을 붙잡는 그 믿음,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소망, 요곳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것이 약해지게 되면 사람이 그 닻이 이렇게 내려지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떠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의 배로서, 이제 성도의 혼이 하나의 배로서 이제 소망의 그 닻을 내려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어디에 내릴 거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릴 거냐. 네,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닻을 내리는데 어디에 내려야 될 거냐. 또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금 본문을 좀 여러 번을 읽어야 이게 좀 이해가 돼요. 네, 6장 19절부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닻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어디로 들어간다?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닻을 내려야 되는 곳이 휘장 안인데 이 휘장 안이라는 것이 어디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신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게 뭘까? 이것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것 자체가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그 모든 그 이제 이 제사 제도나 성막 제도 이런 것들을 훤히 다 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자, 여기 휘장 안에 있는 곳이라는 그 표현을 히브리서 자체가 해석해 줍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 무슨 예수 믿으면 감기도 안 걸리고 뭐 대학 척척 붙고 남편 승진 척척하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획하고 계신 게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거.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갖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리는 것도 물론 즐거운 거 맞는데 그것만 즐거워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걸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자,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보시면 똑같은 히브리서입니다.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이게 구약이에요. 첫 언약이 구약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또는 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들도록 하신 그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 땅에 속한 성소예요. 그게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휘장 여기 둘째 휘장 나왔네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것은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로 내려가 보시면 둘째 성막 얘기가 또 나오는데 둘째 성막에는 그러니까 둘째 성막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 돼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종종 이 사람의 구조, 삼중 구조와 성막의 삼중 구조가 똑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도록 하신 그 성막 그것은 사람 마음대로 짓도록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모양과 치수와 재질과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하신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1차적으로 뭐와 똑같은 것이었냐면 셋째 하늘의 모형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의 모형과 구조와 하늘에 세우도록 하신 성막의 구조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그 어떤 원리상 사람의 삼중 구조와 똑같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오늘 발음이 어렵네요. 떠올려 보시면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그 텐트가 있는데 그것은 담장입니다. 그냥 담장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지붕이 없이 담장만으로 이루어진 그 텐트 그것이 이제 제일 가장자리에 있어서 누구나 밖에서 보면 이것이 하나의 집이구나 집과 같은 형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육체와 같습니다. 사람을 보면 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 있네 이렇게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담장으로만 이루어진 그 텐트 안쪽에 지붕이 덮여 있는 조그마한 텐트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담장보다 높이가 조금 더 높아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안에 뭔가 또 있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안에 뭔가 또 있긴 있구나.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보면 이 몸만 있는 게 아니네. 저 안에 뭔가 감정을 느끼고 공부하고 상상하고 학습하고 뭐 하는 그 지정의와 희노애락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뭔가가 또 있네. 그것을 이제 동양 사람,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 그것을 뭐 얼 빠졌다 할 때 그 얼이라고도 표현한 것이고 그것을 혼이 나갔네, 넋이 나갔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생명의 본질인 것이고 그게 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뭔가 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그 안쪽에 있는 그 작은 텐트가 밖에서 볼 땐 하나처럼 보였는데 막상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미닫이 문이 아니에요. 휘장이에요. 휘장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제치고 들어가는 그게 문인데 첫 번째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 보면 그게 방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2 지점에 해당하는 그 방을 성소라 부른 것이고 더 안쪽으로 휘장을 다시 하나를 제치고 그게 둘째 휘장이에요. 다시 하나를 제치고 들어갔을 때 정육면체, 우리 루빅 큐브 하시잖아요. 정육면체,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그리고 완전한 어둠으로 덮여있는 거긴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흑암 중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방을 지성소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Holy of Holies, Most Holy.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구조를 설명하면서 성소에 뭐가 있었고 지성소에 뭐가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성소라는 곳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성막에서 섬기면서 그 텐트의 그 뜰에 해당하는 그 거기에서 이제 짐승도 잡고 뭐 손도 씻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헌물을, 희생물을 가지고 이제 그 이 성소까지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둘째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까지는 함부로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대로 대제사장이 홀로 같이 못 들어갑니다. 홀로 해마다,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야 됐어요. 한 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닻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 할 때 이 휘장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둘째 휘장 아닌 것이고 그것이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지성소다. 왜 첫째 그 방인 성소가 아닙니까? 아, 왜 그러냐면 거기 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거기를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군데 하니까 여기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갔던 그 지성소 거기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이제 사실 이 성경 교리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자꾸 들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꾸 들으셔야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성막과 제사 제도와 제사장과 뭐 하는 또 안식일과 하는 그 모든 것에 사실 실체가 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면은 잡아오도록 하신 그 희생헌물,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하는 그 모든 희생헌물의 실체가 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희생헌물도 되시고 또 하나 예수님은 희생헌물이자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따로 있잖아요. 희생헌물 따로 있고 대제사장 따로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희생헌물이면서 대제사장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한 화해헌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죽으신단 말이에요. 마치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듯이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들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도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의 그 진정성을 입증해 주시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희생 헌물의 피를 가지고 원래 구약 대제장의 경우에는 1년에 한 차례 지성소까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보였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 헌물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셔서 헌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원형이 되는 그 성막, 이 땅에 있는 곳에 원형이 되는 그 성막인 하늘, 셋째 하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둘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아까 그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우리의 혼의 닻을 내려야 되는데 어디에 내려야 하느냐 할 때 그게 바로 둘째 휘장을 지나는 그 저기 지성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 소망의 닻을 이제 내려야 되는데 어디다 내리냐? 우리 소망을 어디다 둘 거냐 할 때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에 있는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시죠?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성도의 혼은 하나의 배와 같은데 이 배는 시편 아까 그 107편에서 이야기하는 그 큰 물에서 사업을 하는 자들처럼 바다를 이리저리 휘젓고 다녀야 하는 그런 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배가 아니라 어딘가에 단단히 정박하고 있어야 하는 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 착각하게 되면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그냥 내 길을 개척해가지고 마음대로 다니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배가 맞는데 정박을 하고 있어야 되는 배라는 거예요. 어디에 닻을 내리고? 하늘의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게 이리저리 흔들려서 밀려다니고 떠다니면 안 되고 고정돼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도 보게 되냐면 에베소서에서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흔들려 밀려다니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여기는 뭐 때문에 흔들려 밀려다닌다 그러죠? 사람들의 속임수,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 온갖 교리의 바람, 이런 것에 성도가 밀려다니고 떠다니고 휩쓸려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떠다니고 밀려다니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속고 그냥 꼬임에 빠지고 사탕 하나 주면은 손붙잡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밀려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 그분 안에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에 이르러야 된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려다니는 것은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서도 지금 뭘 말씀하냐면, 우리 혼이 하나의 배인데 우리가 망망대해를 막 이렇게 그냥 휘젓고 다니면서 세상을 개척하는데 우리의 생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청박해 있어야 된다. 청박해 있어야 된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청박해 있어야 되는 곳이 이제 하늘의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자, 요 부분을 조금만 더 보시면, 그 왜 그러면 하늘의 지성소인가?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 얘기는 이제 그 다음 장에, 뭐 한 장 전체가 멜기세덱 얘기라서 다음번에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멜기세덱 굉장히 궁금해하고 뭐 거기에 이제 그 집중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도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멜기세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웬 멜기세덱에만 집중하다가 실족해가지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실족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하늘의 지성소 안에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다 닻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까 그 시편 107편에 사업하는 자가 바다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이리저리 헤매다가 뭐 집채만한 파도 만나서 그냥 하늘로 솟구쳤다가 기품들 속으로 그냥 푹 빠졌다가 그냥 혼이 기진하고 막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컨셉, 그 컨셉을 우리가 영적으로 좋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이 마치 그 항해와 같은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선장이 되셔서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항해하는 어떤 이 배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도 그렇게 하면은 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찬송 중에 그런 찬송들도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보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냐? 정박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박해 있게 될 때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을 수 있고,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바다에 우리가 파선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온갖 속임수가 있고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가득 차 있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 곳이에요. 세상이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곳에서 의인들은 사악한 자의 번영을 보면서 실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루는 게 어디입니까? 그게 시편 73편이에요. 이것도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시편 73편입니다. 우리의 혼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이 시편 73편도 굉장히 좋은 그 우리에게 영적 적용을 준다고 믿는데요. 시편 73편에 보시면 이제 1절서부터 한번 좀 다 보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도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를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아니, 이게 의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에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의인들은 오히려 잘안 되고, 사악한 자들이 저렇게 번영하는가? 이것이, 이게 지금 아사벳인데, 이 사람에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됐다. 그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쌌도다.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그들은 부패한 자로서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 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오매, 그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쥐어짜서 그들에게 부으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아시느냐? 지극히 높은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만하다는 거죠.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누리는도다. 12절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나는 도대체 그럼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참 헛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뻔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의인으로 살면서 이렇게 당했어요. 내가 만일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 죄를 지으리이다. 그러니까 차마 이렇게 말은 못한다는, 이건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은 못하는데, 어쨌든 심정적으로는 정말 이런 심정이 막 있었다는 거죠. 16절,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더니, 17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빠져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오 주여, 사람이 깬 뒤에 꿈을 멸시하는 것 같이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이 괴로우며 내가 내 속중심에서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았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 요거.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확신이 어디에서 옵니까?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이 확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확신, 이 확신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이 확신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고, 나는 왜 이렇게 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야 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같이 가야 하고,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저 사람 내가 능력이 없나? 나도 충분히 능력이 있고 저 사람들과 경쟁해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왜 그렇게 해야만 하지? 때로는 억울한데 그게 어디에서 풀리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구약의 이 아삽은, 이제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면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성소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성소. 성소에만 들어가도 이렇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성소에만 들어가도. 그런데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죠? 우리도 다 제사장인데, 그렇죠?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죠? 우리는 둘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간다고요. 구약의 성소까지만 들어가도 이렇게 위안을 얻고 이렇게 참 확신 가운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지성소 안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네.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놀라고 감격하지 않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지 않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보너스를 엄청나게 받았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둘째 휘장 안에 이게 이제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새롭고 살아있는 길. 왜 새롭죠? 구약시대에는 여기는 접근할 수 없는 길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피가 없으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구약과는 완전히 달라진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살러가는 길인 거예요. 살려주는 길이고 살아있게 만드는 길인 거예요. 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셔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혼의 닻을 거기에 내릴 때, 그 지성소 안에, 그 예수님 안에 내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거라는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방법이 뭐다? 우리의 닻을, 우리의 혼의 닻을 하늘의 지성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닻을 내리는 것이다. 그 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우리의 믿음의 대장이자 우리의 변호자이신 분께서 거기 계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세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 자체가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과 대언자와 제사장이었죠. 그거 다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삼중 사역을 동시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대언자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죠.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죠? 그분이 이제 하실 일이 뭐냐? 앞으로 하실 일이 뭐냐?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먼저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왕국에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사역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사역은.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현재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냐? 하나님 왕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검사인 마귀가 제가 또 죄 졌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를 고소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소할 때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저 박노찬이 죄는 제가 제 피로 값을 주고 산 저의 소유물입니다. 저 사람에게 다시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변호하신다. 예. 우리가 거기에 혼의 닻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그곳에 혼의 닻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고한 안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확고한 안위가 어디로부터 오나요? 그것은 그 히브리서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맹세로 확증하신 그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도피도시로 먼저 도피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안심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성도라고 하면은 이 도피도시 안으로는 다 도피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피를 복수하는 자가 쫓아오기 때문에 도피도시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도피도시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 그 도피도시 자체가 예수님이라 그랬고 그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안에서 우리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내가 여기 있는데도 그 피를 복수하는 자가 여기까지 쫓아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공포 속에서 지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불변하는 약속과 맹세를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안심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에 이제 확고한 안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말씀한 게 뭐냐? 성도의 혼의 닻을 하늘의 지성소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가고 싶은 곳을 휘젓고 다니면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그러다 집채만한 파도 만나고 이러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성소라고 하는 항구에 단단히 이미 그 항구에 도달해서 단단히 거기에다가 닻을 내리고 정박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다 닻을 고정시킨 거예요. 네, 세상을 우리가 지나가지만 나그네와 순례자로 우리가 지나가지만 여기에 닻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닻을 내리고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확고한 안위가 없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뭔가 불안하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도피도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맞나?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만 그게 도피도시 안으로 도피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그렇게 돼서 도피한 사람들이라면 밖으로 나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도피도시 안으로 도피했으면서도 자꾸 세상 쪽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고 그러면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확고한 안위가 없다면 그럼 내가 도피도시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다? 하늘의 지성소에 내 혼의 닻을 단단히 내리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 닻을 들어올리고 다시 걷어들이고 나서 세상에서 사업하는 자처럼 세상을 휩쓸고 다니면서 내가 거기에서 성공해야지, 거기에서 무역을 해야지. 그러면 그러다 보면 그 파도에 휩쓸려서 허우적대고 혼이 기진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원리가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들을 계기로 해서 내가 지금 내 초점을 어디에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아직 도피도시에조차 도피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다시 얘기해서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 내가 일단은 도피도시로 먼저 도피하고 나서 뭔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깨달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죠.